요즘은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들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방식으로 시대 구분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 요즘의 전반적 추세입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장악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전염병이 교회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근데 교회도 본래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시대에 어느 변호사가 전염병이라는 죄목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시면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로마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병을 전염시키는 그 전염병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랫동안 희망 없이 살아온 영혼들을 믿음과 희망으로 감염시키는 그 전염병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더들로는 이상한 믿음과 희망으로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전염병 같은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사울이라고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그런 병에 그런 믿음과 희망에 깊이 감염되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왜 우리는 믿음과 희망이라는 전염병을 당신들에게 감염시키려고 하는지 그 소망에 대하여 누군가가 질문을 해오면 언제든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제 재직회를 열게 됩니다. 앞으로 열리는 재직회나 공동회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에 관련된 모임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어온 그 어두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하고 다시 문을 열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과 희망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서적인 희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닫혀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미래는 닫혀있다. 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지금 우리에겐 희망이 안 보인다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겁니다. 밝은 대낮에는 빛을 밝히지 않듯이 밝은 시대에는 희망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뭐 그런 설교를 구태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아주 어두운 시대에도 사람들은 희망에 대한 설교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둠에 길들여지게 되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잘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의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희망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희망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세상은 닫힌 세상으로만 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망 없는 세상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닫힌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당장에는 인간의 다친 생각을 깨뜨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후손들 중에서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17장 17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100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웃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말씀을 받은 그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어 온 겁니다. 오래된 어려움 이후에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려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그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겠는가? 희망과 용기보다는 좌절과 염려가 더 크게 익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경에 나타난 희망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의 근거에서 판단할 때 우리에겐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은 닫혀있는 게 됩니다. 그런 닫힌 생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새로운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은 닫힌 것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닫힌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닫힌 사람은 세상의 경험적인 흐름에 적응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들과 다른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제까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에만 매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과거와 경험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과 역사의 사건들을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면서 그 흐름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아브라함이 희망의 말씀을 듣고서도 웃고 말았다는 그 일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희망의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인간과 세상 경험에 깊이 길들여진 인간이 희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하지 않았다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문을 여셨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성경적인 희망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과 역사와 경험과 통계에 따르면 100세 된 할머니와 90세 된 할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경험에 모순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올 그때는 인간들의 경험에 철저히 모순되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순된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검이 경험의 방패를 뚫고서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오면서부터 신앙인다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이 경험의 방패를 뚫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때는 신앙과 어떤 기적의 체험이 주어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뭐 진화론이나 분자유전 뭐 그런 과학을 공부하는 과학도였습니다. 신앙이나 기적에 대해서는 뭐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고 기적에 대해서는 과학적 분석이나 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신앙과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기적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것이 기적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기적들입니다. 그 기적들 모두가 우리 인생 경험과는 전혀 다른 사건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어느 기적이나 그런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인간의 경험적 판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의 사건을 허락하실 때 그 사건은 경험의 벽돌로 굳건해진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면서 말씀과 희망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공략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에 관련된 모든 기적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옵니다. 인간들이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부르짖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그 사이에서 성서적인 기적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포기하는 인간들에게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신앙과 기적과 체험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거의 언제나 그 사이에서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인생 경험과 판단으로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시작되는 그 미래를 향해서 마음을 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경험 통계적인 지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설교와 찬양과 기도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절망하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성서적인 기적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20대 후반에 어떤 신앙 체험과 함께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이면 대학을 마치고 군에 다녀와서 뭐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모든 게 끝난 듯한 그런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밝게 보였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면서 그리고 한 10여 년을 방황하는 동안에 저는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후반이 됐을 때 저의 인격과 윤리를 저 자신이 신뢰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다 끝난 듯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시기에 놀라운 신앙과 체험이 저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 통계,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희망의 말씀대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교회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뭐 그런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 사상이나 교회나 모든 게 엉망이 된 게 아닌가. 교회는, 목회자들은, 우리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웃고 말았다는 그 말씀처럼 저도 혼자서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은 인간이 웃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디를 둘러봐도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광야에 이제 내가 새 길을 낼 것이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메마른 어두운 이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광야 사막 한가운데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인생 경험에 근거해서 생각하면, 최근에 교회적 경험에 근거해서 생각하면 허탈한 웃음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웃고 말았다는 점과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 경험의 허탈한 웃음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사이에서 그때의 아브라함이나 현재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끝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가리킨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이 됩니다. 희망의 말씀을 듣고도 믿기가 어려운 우리를 아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도구와 일꾼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펼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